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6일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의 소탕을 비롯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국제적 위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은 군사력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집단적으로 대응할 때 더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단독 개입을 자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또 ISIL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규모 지상군 파병을 피하고 대테러 활동과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을 겨냥한 대규모 테러 공격 위험성은 줄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언은 북한이 계속 관련 무기를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중대한 현실적 위협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우방과의 동맹을 굳건히 지지하며 또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요르단의 공습으로 미국인 여성 인질이 숨졌다고 6일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주장에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구호단체 요원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지난해 시리아에서 ISIL의 인질로 잡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이 여성이 2주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요르단이 ISIL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강화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요르단은 ISIL에 생포된 자국 전투기 조종사가 잔인하게 처형당하자 대규모 보복 공습에 가했습니다. 앞서 수천 명의 요르단 국민들은 수도 암만 거리를 행진하며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 마즈 알 카사스베 중위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6일 러시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평화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6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새 평화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회동에 앞서 자신과 올랑드 대통령이 제시하는 안은 유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일어나는 유혈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키예프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5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연말 북한이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하자 추가 대북 제재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이슬람반군 후티스는 6일 의회를 강제 해산시켰고 새로운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스 반군이 이날 TV 성명을 통해 의회를 대신할 국가위원회는 551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멘은 지난 몇 달간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알카에다 연계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지난달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 거처를 장악하자 하디 대통령과 내각이 퇴진했습니다. 미국이 지지하는 하디 전 대통령과 후티 반군 사이 휴전협정이 실패하자 미국은 예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지에서 대테러 작전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서남부 게레로주 아카플로시의 한 버려진 화장터에서 61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 시신들이 범죄 조직에 의한 피해자 시신인지 아니면 화장터가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5일 확인한 결과 이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장량입니다. 2015년 2월 7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각 한반도 소식의 주요 내용입니다. 북한이 미국 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some indications of increased engagement between Russia and the DPRK.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지역 안정의 중대한 기반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가 열리면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지역 안정의 중대한 기반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한중일 순방을 앞둔 블링컨 부장관은 6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확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면서도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관여를 늘리고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한일 세 나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다음 주 서울과 도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진전시키고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협의를 나누며 중국과도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이번 순방의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블링컨 부장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북한이 미국 등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 정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이런 전략을 몽상으로 일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가 곧바로 이를 거부하는 등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5일 VOA에 북한이 양극을 계속 오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을 어쩔 수 없이 사실상의 핵과 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상황에서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방안을 찾기로 결정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몽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거듭되는 위협적 성명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국방위원회가 핵 타격, 미국 본토 멸망 등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추가 도발을 삼가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거기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미국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공이 북한 쪽에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의지는 미국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some indications of increased engagement between Russia and the DPRK, but our alignment on the core goal of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알고 있고 양국이 관여 수준을 높여간다는 징후를 보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라는 근본 목표에 철저히 이해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면서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북한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 포기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 정권에 돈줄을 죄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로이스 위원장이 5일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금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하원 외교위원에 앞서 이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며 돈 세탁 국가 지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당국과 금융거래를 하는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한편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에게 저렴한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기구들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 같은 조치가 미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과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윌리엄 키팅 의원, 공화당의 맷 세먼, 테드 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앵글 의원은 5일 초당적인 이 법안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빈틈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동맹들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내용의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전체 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하원과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은 미국 하원이 대북 제재 강화를 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걸핏하면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한결같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흑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현 상황에서 각국이 지혜를 발휘하고 대화를 촉진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6일 남북대화가 열리면 북한에 대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민간 부분의 남북 교류 협력을 최대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6일째 한국 통일부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남북이 대화를 하게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문제를 남북 당국 간 대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보다 유연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이 5.24 조치는 갈수록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압박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카드를 계속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관과 다른 카드와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확대라든가 아니면 이산가족 생존자들의 행사 주소 확인과 같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1재 장관은 현재 5.24 조치로 남북 경제 협력이 중단됐지만 5.24 조치에 대한 스터디를 다 해놓은 상황이라며 특히 남북로 합작 사업인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봉기약이 성사돼 한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5.24 조치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6.1재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야 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와 또 약속을 어기더라도 만나서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한국이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경제개발구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개방을 한국이 도우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 장관은 나진 핫산 프로젝트에 대해 러시아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러시아가 이 사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가 사실 걱정이라며 한국 정부로서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의 추진 과정 등을 기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군 단독 공중 전투 훈련 가운데 최대 규모인 소어링 이글 훈련이 지난 2일 시작됐습니다. 소어링 이글은 기습 침투하는 적의 전투기를 저지하고 대규모 공격 편대군으로 가상의 적의 핵심 전력과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훈련에는 지난해 10월 실전 배치된 한국산 경공격기 FA-50이 처음으로 참가했으며 그 외에도 전투기와 전술기 40여 대와 32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 소어링 이글 훈련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은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 한국의 탈북자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의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한 전세계 연대 공동대표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상황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단체 김충성 공동대표는 5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집단학살을 멈추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단체를 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탈북자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연합을 하여서 김정은 정권의 북한 인권 그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해서 저희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연대 활동이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들을 각자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 내 30여 개 탈북자 단체들이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평소 각 단체들이 하는 활동들도 북한 정권이 저행하는 집단 학살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원칙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 지연아 공동대표는 전 세계 연대에 속해 있는 각 단체의 활동이 북한과 직접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직접 북한과의 연결이 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정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직접적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서 붙잡혀 세 차례나 강제 북송됐던 지 대표는 특히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주찬양 공동대표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북한 전역 자체가 감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공개된 정치범 수용소의 수는 뭐 6개의 그 구수는 15만 넘게 밝혀졌지만 솔직히 저는 주위에서 정말 그 갇혀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 북한 전, 그리고 또 북한 전역의 실태가 저희는 그 감옥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주 대표는 이란 상황이 바로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대표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같은 인권 침해를 멈추는 일은 탈북자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탈북자들과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함께 저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서 네.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전 세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을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국가기밀 절취 혐의로 구금했던 캐나다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의 석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단둥에서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하다 지난해 구금된 캐나다인 줄리아 까레트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금됐던 남편 케빈 가레트 씨는 풀려나지 못한 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줄리아 씨와 남편 케빈 가레트 씨가 중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줄리아 씨는 1년간 중국 출국이 금지된 채 보석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영사 업무 담당 차관실은 앞서 지난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줄리아 씨의 석방을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중국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계속 구금 중인 케빈 가레트 씨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고위 관리들이 그의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0대 중반의 가레트 씨 부부는 지난 8월 초 중국 국가 기밀을 훔친 혐의로 전격 체포돼 기소 절차 없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는 기독교 오순절 계통의 선교사로 1984년부터 중국에서 영어교사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단둥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며 다양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레트 씨의 자녀들은 부모가 중국법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 기밀을 훔쳤다는 혐의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레트 씨 부부의 변호인 측은 이날 성명에서 캐나다와 중국 정부에 이 사안을 외교적 차원에서 긴밀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중 국경 도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외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VOA에 투먼의 두만강 기술 전문학교 교장인 한국계 피터 한 씨가 거의 8개월째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2년 기독교인들의 후원으로 현지에 학교를 설립한 뒤 북한의 여러 빵 공장과 비료 공장 등을 세우는 등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교장의 구금과 다른 기독교인들에 대한 단속 강화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석탄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이지만 근래 들어 수출액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가 경색되고 있긴 하지만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라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품목은 석탄으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해부터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은 모두 11억 3천만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8%나 줄었습니다. 섬유 제품 수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수출이 지난해 2.4% 감소한 데는 석탄 수출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으로 경색된 북중 관계가 양국 교역 규모의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석탄에 관한 한 외교적 요인보다는 시장 요인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북한보다 더 큰 규모로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들 역시 지난해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석탄의 국제 가격이 떨어지고 중국 경기가 둔화된 데다 환경 규제마저 강화됨에 따라 중국 석탄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중국 정부가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은 수입 석탄에 대한 무관세 정책을 폐기하고 10월부터 3에서 6%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새 환경 정책도 북한의 석탄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에 중국 정부는 에너지 발전을 위한 석탄 소비 비중을 현재의 66%에서 오는 2020년까지 62%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오는 2030년 이후 무공해 에너지원의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석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지난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는데 협정 발효 2년 뒤부터는 석탄 수출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트라는 이런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트라는 또 열악한 채탄 장비와 수송수단, 미숙련 인력의 강제 동원, 또 자본과 기술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석탄 채굴량도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구호단체인 Feed the Children이 지난해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북한의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전달했는데요. 북한의 상주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Feed the Children이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신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코리 고든 씨는 지난해 북한에 컨테이너 4개 분량의 식량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tarted work there and we have shipped now 4 containers so far. So again, it's a new program. However, we've provided a little over 575,000 meals.
고든 씨는 4일 미국 존스 홉킨스 대 국제관계대학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Feed the Children의 대북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 지난해 북한 고아들에게 57만 5천 명분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Feed the Children이 전달한 식사는 바이타밀로 불리는 영양 강화 식품으로 콩과 보리, 쌀을 섞은 것입니다. 고든 씨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북한에서는 바이타밀을 일반 쌀에 섞어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며 아이들은 쌀밥보다 더 특별식으로 반겼다고 전했습니다. 고든 씨에 따르면 바이타밀 컨테이너 하나 분량의 가격은 미화 5천 달러로 한 봉지당 3센트에 해당합니다. 고든 씨는 지난해 7월 지원품 분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9개 고아원을 방문했다며 당시 고아원 관계자들과 의사들, 정부 당국자들 모두가 단백질과 영양소가 강화된 바이타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측이 지원에 대해 여러 번 감사를 표하며 더욱 많은 지원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든 씨는 앞으로 식량 외에 구충제와 비타민 A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며 대북 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we will continue expanding the program, working first with the orphanages and then expanding to the schools.
우선 고아원들과 외곽 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고 이어 영양 강화식품과 비타민 A 구충제 그리고 의료 지원과 농업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든 씨는 특히 Feed the Children이 북한에 상주 사무소를 둘 계획이라며 북한 측에 제시한 약정서에 지원품의 분배 감시를 위한 사무소 설치를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유엔 기구들과 유럽의 6개 구호단체들만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고든 씨는 어떤 아이도 배고픈 상태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Feed the Children의 설립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 이상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9년에 설립된 Feed the Children은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 20개 나라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는 이 단체를 미국에서 24번째로 큰 자선단체로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이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6일 북한의 식량 수급 추이라는 분석 자료를 내고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 2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이번 자료에서 권 원장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콩 등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총 498만 톤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도정하기 전 기준의 594만 톤을 도정 후로 환산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원장은 지난해 봄 가뭄으로 이모작 작황이 저조해 전망치보다 생산량이 적었지만 가을 작황이 무난해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생산이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1995년 405만 톤에서 2001년 257만 톤까지 떨어졌지만 2004년부터는 대체로 400만 톤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2011년 422만 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엔 445만 톤, 2013년 484만 톤, 그리고 지난해 498만 톤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권 원장은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 당국이 농사에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비료와 농자재 공급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둔 게 일정 수준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동농장 농민들에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포전 담당제와 같은 개혁적 조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년 초반에는 국제사회 지원에 의해서 북한이 거의 이제 어려움을 극복을 했다가 한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움에 다시 이제 처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다시 북한의 이제 외부의 지원이 아니고 자체 내력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의 식량 공급량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체 수확량이 적었던 2007년까지는 수입과 국제사회 지원 덕택에 주민들의 최소 수요량만큼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외부 지원 감소로 7년 연속 수요량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생산량이 최근 20년 사이 최대인 지난해에도 식량과 종자, 사료 등을 포함한 최소 곡물 수요량은 537만 톤으로 추정됐지만 공급량은 자체 수확량의 수입과 외부 지원을 합쳐도 8만 톤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개인 영농인 이른바 소토지 경작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권 원장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북한 당국의 농업 중시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자연재해와 같은 큰 변수만 없다면 올해 수확량도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식단이 한국전쟁 이후인 5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열량 섭취가 크게 부족하고 식단도 불균형한 상황인데요. 반면 한국과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은 훨씬 잘 먹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식단이 50년 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하루 열량 섭취는 2011년 현재 2103kcal로 50년 전인 1961년에 1878kcal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1일 권장량 2500kcal보다 적고 세계 평균인 2870kcal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세계적인 인문사회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난해 말 식량농업기구의 자료를 토대로 북한, 한국, 미국을 비롯한 22개 나라의 식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단 역시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61년 전체 열량의 약 4분의 3을 쌀과 강냉이 등 곡물에서 섭취했으며 이후 50년이 지난 2011년에도 곡물 의존도는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인도의 57%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북한은 또 베트남과 함께 2011년에 세계에서 설탕과 기름을 가장 적게 섭취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두 나라의 식단에서 설탕과 기름의 비율은 10%였습니다. 북한의 식단 변화 추이에서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을 전후해 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에 1인당 하루 141g이었던 고기 섭취가 1997년에는 무려 65%가 줄어든 50g이었고 2011년에도 67g에 그쳤습니다. 반면 1961년 당시 열량 섭취나 식단 구성이 북한과 비슷했던 한국은 50년 사이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루 영양 섭취량은 2140kcal에서 3329kcal로 크게 늘었고 식단 구성에서 곡물의 비중은 82%에서 43%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고기의 비중이 2%에서 12%로 6배나 늘었고 설탕과 기름 소비는 4%에서 26%로 6.5배 늘었습니다. 중국도 열량 섭취가 1961년 1415kcal에서 2011년 3073kcal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전체 식단에서 곡물의 비중이 50년 전 57%에서 47%로 크게 줄었고 고기 비중은 2%에서 17%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50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61년에 이미 하루 2882kcal를 섭취해 2011년 세계 평균인 2870kcal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지난 50년간 열량 섭취는 26% 늘어 3641kcal에 달했습니다. 전체 열량 중 설탕과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50년 사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섭취는 200% 이상 늘어난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량은 소폭 줄었습니다. 이 밖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식생활에 대한 흥미로운 면면이 드러났습니다. 2011년 현재 하루 열량 섭취는 미국이 3641kcal로 가장 많은 반면 소말리아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695kcal로 가장 적었습니다. 식단에서 곡물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63%인 북한이었으며 가장 적은 나라는 21%인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전통 식단은 곡물보다는 채소, 고기, 우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고기를 가장 적게 섭취하는 나라는 인도로 하루 식단의 1%에 불과했고 가장 많이 섭취하는 지역은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으로 29%에 달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는 독일로 하루 열량 섭취의 7%를 술에서 보충했으며 쿠웨이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는 술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 4시 40분 지났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침 방송은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단파는 5,890, 7,235kHz로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490kHz, 10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800kHz로도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요르단군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ISIL을 공습했습니다. 중국이 독자 개발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타이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원인은 엔진 결함 때문이라는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조찬 기도회에 달라이라마가 참석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중동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요르단이 자국 조종사를 잔인하게 살아야 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요르단은 ISIL이 지난해 12월 생포한 자국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는 이 끔찍한 동영상을 공개한 뒤에 압둘라 국왕이 직접 땅을 뒤흔드는 보복을 다짐했었는데요.
네.
마침내 5일 요르단 공군 전투기 수십 대가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있는 ISIL 목표물을 공습했습니다.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번 공습이 ISIL에 대한 보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비겁한 테러 분자들인 ISIL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요르단이 또 이 ISIL이 인질 맞교환을 요구했던 테러범들도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ISIL의 전신인 이라크 알카에다와 연계돼서 요르단에서 이 테러를 벌여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네.
ISIL이 요르단 조종사 살해 동영상을 공개한 3일 요르단 정부가 이들 테러 분자 두 명을 즉각 처형했습니다. 요르단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ISIL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자, 요르단군의 공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F-16 전투기 20대가 공습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르단 정부는 관영 TV를 통해 출격에 앞서 이 공격에 사용될 폭탄에 ISIL은 이슬람이 아니다는 문구를 써 넣는 장면, 전투기가 출격하는 장면, 또 공중에서 촬영한 목표물 타격 장면 등을 곧바로 내보냈습니다.
네.
공습 작전명은 희생된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이름을 따서 순교자 마즈로 정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은 특히 ISIL이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수도로 삼은 라카와 유전지대 네이르 에조르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네.
요르단군이 무기고와 군사훈련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공습으로 ISIL 사령관 등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네, 미군도 공습을 지원했다고요?
네, 미군도 전투기 등을 동원해서 이 폭격에 필요한 정보와 감시, 정찰, 그리고 목표물 식별 임무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이 요르단이 사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데요.
네.
앞서서 미국은 요르단에 대한 군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었는데 최근 압둘라 국왕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서명한 방위협력 각서에는 두 나라 방위협력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미국이 요르단에 매년 4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미군이 구조 임무를 띤 부대를 이라크 북부에 전진 배치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이번에 요르단 조종사가 살해되면서 중동의 공습 참여국들이 자국 조종사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나온
네.
조치인데요. 이 ISIL에 살해된 조종사가 지난해 12월 24일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비상 탈출에는 성공을 했는데 땅에 있던 ISIL 대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자 실제로 이후에 이 아랍에미리트가 공습 참여를 중단하고 지원 임무만 제공해 왔습니다.
네.
그러자 미군이 쿠웨이트에 배치했던 수색 구조용 군용기와 병력을 이라크 북부로 전진 배치한 겁니다.
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는요, 이 ISIL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집회가 열렸네요.
네, 6일 암만의 사원에서는 숨진 조종사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고요. 또 이 분노한 주민들이 ISIL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특히 압둘라 국왕의 부인 나니아 왕비도 이 숨진 알카사스베 중위의 사진을 들고 행진에 참가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요르단에서 알카사스베 중위가 죽기 전에는 이 공습에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명 가운데 1명이 공습에 반대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알카사스베 중위가 사망한 뒤에 오히려 공습을 확대해서 ISIL을 격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압둘라 국왕도 ISIL의 위협에 맞서 온 나라가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군이 독자 개발한 GPS를 적용한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중국 신화통신이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GPS라고 하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비행기나 선박 그리고 자동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GPS 이름이 베이더우, 한자로 북두인데요.
네.
중국군이 이 베이더우 시스템을 이용한 작전 적용 훈련을 이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한 건가요?
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네.
다만 중국군은 이 베이더우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지휘, 무기 운영, 수송 등 기술을 중국군 지휘와 미국 체계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GPS에 의존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GPS를 처음 개발한 나라가 미국인데요.
네.
이 많은 나라가 상업적인 용도는 물론이고 군사적인 용도를 위해서도 이 미국이 운영하는 GPS 체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GPS는 위성 여러 개에서 받은 신호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정밀하게 알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상업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군사 무기 운용 면에서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면서 독자적인 위치 확인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아직은 전 세계를 커버하지는 못하고 이 아시아와 태평양 서부 일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2020년까지 인공위성을 더 띄워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콤파스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러시아가 미국에 이어서 이 전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위치 확인 시스템은 글로나스를 개발했고요. 유럽연합과 인도, 일본도 이 주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GPS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자, 중국 외교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아, 중국 전문가가요,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견해를 밝혔네요.
네, 중국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의 리카이성 연구원이 6일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이죠. 글로벌타임스에 기고한 글에 담긴 내용인데요. 리 연구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글은 중국은 북한을 평화 쪽으로 유도하고 더 큰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압력까지도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중국과 함께 할 의향이 있다면 중국은 그의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초청국이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중 관계를 과거처럼 생각하겠지만 중국은 북한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경향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더 두드러진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시아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4일 타이완에서는요,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예, 추락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6일 타이완 비행안전조사위원회가 이번 사고에 대한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떨어진 트랜스아시아 항공사 여객기 엔진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네. 이것이 직접 추락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조종사도 추락 직전에 엔진이 꺼졌다고 관제탑에 보고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에도 이 조종사와 관제탑의 교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사고 여객기가 공항에서 이륙을 시작한 게 오전 10시 52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직후에 기장이 1번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긴급하게 관제탑에 알립니다.
네.
이 추락한 비행기가 프랑스 ATR사에서 제작한 쌍발 프로펠러 여객기인데요. 엔진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가운데 한 개의 이상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곧이어서 1번 엔진 이상 때문에 연료를 차단해야 한다고 알리면서 그 다음에 2번 엔진도 꺼졌다고 조종사는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륙 하는 과정에서 엔진 두 개 모두 이상이 생긴 겁니다.
네.
이어서 기장이 앞서 알려진 대로 긴급 구조 요청이죠. 메이데이를 반복하고 엔진이 꺼졌다고 말했고요. 제이륙이 필요하다. 항공기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긴급하게 관제탑에 알렸지만 결국 인근 하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결국 엔진이 두 개인 여객기에 엔진 두 개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추락했다는 건데 엔진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도 밝혀졌습니까?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 조사위원회가 잠정 조사에서 엔진 결함 쪽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하신 엔진 결함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엔진 결함이 생긴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후속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고 인명피해 집계 얼마나 되나요?
네, 모두 5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5명이 구조됐고 35명이 사망했고요. 10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네.
사고기가 떨어진 하천에서는 오늘도 실종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한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 중국 본토에서 온 중국인 사망자가 22명으로 많은데요.
네.
이들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타이완을 찾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종사가 끝까지 여객기를 구하려고 했던 흔적도 발견됐다고요.
네, 타이완 언론이 전한 내용인데요.
네.
인양된 이 여객기 조종석에서 기장과 부기장의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네.
이 두 사람이 조종관을 붙잡은 채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 여객기 추락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보면요. 이 짧은 순간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조종사들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층 건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하천 쪽으로 여객기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비록 이 여객기가 떨어졌지만 조종사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자, 5일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죠. 달라이라마와 만났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연례 국가 조찬기 대회에 달라이라마가 참석한 건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직접 대화나 악수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한 연단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달라이라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머리에서 달라이라마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라마를 향해서 좋은 친구를 특별히 환영한다면서 이 달라이라마가 자비를 신천하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영감을 준 본보기라고 칭송했습니다.
네.
이에 달라이라마도 합장을 하면서 답례했습니다.
네. 자, 국가 조찬 기도회 어떤 행사인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미국 워싱턴 DC에서 매년 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요.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조찬부터 하루 종일 이어지는 행사입니다. 미국 정치 정교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외국 인사들도 참석하는데요. 달라이라마도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했습니다.
네, 기도회 후에 별도의 만남은 없었나요?
없었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끝난 뒤에 이 달라이라마와 별도로 접촉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대로 퇴장했습니다.
네.
근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달라이라마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요.
네.
백악관에서는 비공개로 만나고 나중에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면한 건 처음입니다.
네, 중국이 이번 만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중국 외교부는 달라이라마가 반중국 분리운동을 이끄는 인물이라면서 어떤 국가 지도자도 중국 내정 문제인 티베트 문제에 간섭하거나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구름 많겠습니다. 북부 산간은 낮 동안 또 함경북도 동해안은 밤에 흐리고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밤부터 8일은 대부분의 지방에서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시각 7시 38분 되겠고 해지는 시각 저녁 6시 4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남포 역시 구름 많이 끼겠고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3도입니다. 신의주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같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개성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4도입니다. 함흥 지역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원산 지역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영상 6도입니다. 청진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입니다. 해안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 0.5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먼바다 하루종일 구름 많습니다. 물결 0.5에서 4m까지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정보였습니다. 2015년 2월 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여기까지입니다. 곧 5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와 라디오로 여는 세상 방송해드립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다시 듣는 이야기 미국사 팝스 잉글리쉬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You've been so unavailable. You've been so unavailable.
요즘 당신은 내 곁에 없었어요.
Now sadly I know why. Now sadly I know why.
이제야 슬프게도 왜 그런지 알아요.
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침 방송 잉글리시 위디오 역사 속 오늘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이어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